오늘 23장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유언이다 이런 말이죠. 유언. 그런데 다윗이 이 마지막 말을 할 때에 거기 1절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높이 세워진 자, 누가 높이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세우셨죠.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그냥 흙수저에 불과한 인생이었죠. 어느 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예언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였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그냥 우리 찬송을 잘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늘 희노애락을 하나님과 나누었던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뭐이 시가서를 통해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늘 자기의 희노애락을 하나님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힘들 때에도, 서글플 때에도, 눈물 날 때에도, 기쁠 때, 즐거울 때, 한끗 없이 전부 그때그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 하나님과 이 호흡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노래가 되었고 찬송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다윗은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말이라, 유언적으로 소개할 때, 아, 하나님이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노래 잘하는 자. 아, 우리 자기 인생을 돌이켜볼 때, 마지막 자기 인생을 돌이켜볼 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신 자, 그리고 노래 잘하는 자.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희노애락을 함께 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 희노애락을 읊었던 자. 그래서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노래가 된 거죠. 예, 시편의 내용은 다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게 노래가 되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우리말과 좀 다릅니다. 약간 그 음의 그 높고 낮음이 있어요. 그냥 말 자체가, 그래서 마치 시편을 이렇게 그냥 우리는 쭉 이렇게 아무 어떤 맥락 없이 은유 없이 이렇게 읽지만, 히브리어는 이 시편을 읽을 때 그게 노래처럼 들려요.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노래가 된 거예요. 실제 그 노래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자기 그 아픈 마음, 고달픈 그런 삶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슬픈 노래로 지어 올려드리게 됐고, 때로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감사시를 올려드리게 됐고, 때로는 비탄시를 올려드리기도 했고,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자기의 희노애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시라고,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 다윗이 대표적으로 이 시편을 이룰 정도로 그는 그렇게 평생 하나님께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예, 그만큼 성령에 사로잡힌 자였죠. 그래서 2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 이 유언이긴 한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한게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유언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과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았던 왕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대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면, 자, 성령에 충만해서 다윗이 선포한 이야기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보십시오. 3절, 4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메시아 예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7절 한번 띄워주세요.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7절 말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거기 보니까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랬는데 오늘 3절을 보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여. 자, 이사야 9장에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오늘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 예언했던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직 오시지도 않을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 영이 열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메시아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이 표현도요. 이사야 9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이사야의 선포 속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놀랍게도 사가라 곧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그 사가라를 통하여서 이제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 말씀 보겠습니다. 78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자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밭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이와 같이 이사야 9장 2절 말씀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이 4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렇게 사가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큰 빛으로 임하셨음을 다윗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지도자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지도자의 모습, 아 성령 충만한 모습.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와 같이 이 마지막 말 유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런 또 5절 또 그 뒤에 5절을 보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않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않냐냐. 여러분 7장 11절 말씀,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끝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않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집,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이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이제 그때 그 뒤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 영원한 언약을 변치 아니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루시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반드시 이루신 분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반대로 6절 7절에는 사악한 자는, 그래서 이 사악한 자는 언약을 믿지 않고 해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 사악함이라는 것은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그런 말입니다.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리로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 같으니 그냥 철과 창자루를 가지고 그들을 쳐서 당장에 불사리로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언약을 믿지 않고 해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그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언약을 믿는 다윗과 그 집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시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사악한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심판과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말씀하는 핵심 내용이 또 그겁니다. 행한 대로,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믿음으로 산 자에게는 믿음의 상급을, 그리고 또 믿음이 없이 사는 자에게는 심판을 이렇게 행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도 마찬가지, 이것이 분명해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상급과 그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버리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상 주시는 분을 내가 믿을 때에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도 그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충성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1절 2절에 그렇게 표현을 쓴 거죠.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은 그냥 자기를 높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에 대해서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충성되게 감당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반드시 그를 찾는 자, 그리고 상주심을 바라보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주심을 바라보고 우리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만 그랬습니까? 자, 거기 8절부터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혼자 그 일에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 주실 일에 대해서 혼자 하지 않냐고, 다윗 옆에서 이런, 좀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8절에 보면 요셉 바세벳이라는 그 사람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원수 800명을. 성경에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곁에 상 주심을 바라보며 충성된 사람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또 9절에서는 엘르아살도 나오고요. 또 그 뒤에 세 용사, 그리고 삼마라는 11절에 또 삼마라는 용사도 나오고 13절에 32목 중 세 사람도 나옵니다. 지금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죠. 로마서 16장에도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37명의 그 동역자들을 소개하는데, 주 안에서 수고한, 또 정말 주님을 사랑한, 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까지 아니한, 이런 수식어를 붙이면서 그런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아, 다윗 혼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자기만, 아,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었습니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자기를 도와서 성령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그런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용사들은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다고 다윗은 그 성령 충만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성령 충만한 다윗 지도자, 그리고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충성했던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던 그런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윗 왕국을 이룰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부강할 수,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렇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죠. 그때 한 예를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소원하여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죠. 베들레헴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블레셋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어서, 블레셋 진영이 거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그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내가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데, 야,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그냥 혼잣말처럼 한 거예요. 넋두리처럼, 야, 그 물 참 마시고 싶은데, 참 그때 물 맛 참 시원했었는데, 양을 치다가 목마를 때 그 물이 너무 시원했었는데, 야, 이 목마르다, 야, 야, 뭐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그렇게 혼자 말처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옆에서 들었던 세 용사가 있었습니다. 자, 16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교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다고 그랬어요. 이거 목숨을 건 헌신이었던 거죠. 목숨 걸고 그 다윗 왕의 말을 듣고 목숨 걸고 와서 이 물을 떠왔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다윗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냐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자기가 마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단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들의 헌신, 이들의 충성을 보십시오, 주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주님이 받으십시오, 자기가 마신 게 아니라 주님이 받으십시오 하고 주님께 부어드리면서 17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사적으로 개인적인 일로 내가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영광위에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목숨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그는 기억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신약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런 기억나신가요? 십자가에 못 박아 계실 때 내가 목마르다. 저는 이 다윗의 이 이야기 속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생각이 될까요?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에 목말라 하십니다. 누가 여러분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대적을 충동질하고 지나서 충성되이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누가 주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그 목마른 주님의 소원, 주님이 무엇에 목마르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 구원, 모든 인류의 제삼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할까요? 무엇에 대한 목마르? 이 육신에 대한 갈증을 이야기할까요? 물론 육신에 대한 갈증도 있었겠죠. 물과 피를 다 쏟았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그 목마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목마름, 주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이야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목마름을 그렇게 목숨 걸고 해결했던 새 용사처럼 누가 지금 주님의 그 목마름을, 그 주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마치 하는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는 느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소개한 그 37명 중에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소개하는가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할 만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다. 그 말입니다. 충성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 충성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것이죠.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것이고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기록했지만 그건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한 것이죠. 성령으로 기록한 것이니까 누가 목숨 걸고 충성되게 감당할 것인가? 누가 주님의 목마름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의 목마름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과 그를 돕는 이 동역자들,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가 이와 같이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선 만큼 악인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와 같이 철저하게 칼과 창으로 부수고 불사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구하러 나온 저 여러분이 다윗처럼 먼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뿐만 아니라 또 그와 그의 동역자로 정말 충성되게 감당하는 주님의 동역자로 예, 고린도전서에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주님이 나를 그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승리할 때 우리는 숟가락 하나 얹어서 주님의 그 승리할 때 우리도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상급 받도록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이 무슨 우리를 일시켜 먹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아니라도 저 들에 핀 나무와 꽃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저 예, 길에 구르는 돌을 통해서도 주님은 영광 받으신 분입니다.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 받을 자리에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심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고 상급인 것이죠. 오늘 성령 충만한 다윗을 도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했던 동역자들 이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다윗 나라가 서게 되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목말라 하시는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름 전에 정말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